오늘 제목은 불편함을 편함으로 간주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불편함 어떠세요? 불편함 참 싫으시죠? 저도 얼마 전에 경험했던 것 한 가지를 에피소드로 나눠드리면 이 카카오톡이 광고가 생기면서 제가 몇 달 동안 느려진 경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터치를 해도 터치가 되지 않고 카카오톡에 누가 왔는지 어떤 내용이 왔는지 볼 수도 없고 제가 빨리 뭔가 답장을 둬야 되는데 터치가 안 되니까 너무 답답해서 때로는 막 짜증이 날 때도 있었던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고작 한 5초에서 10초 사이였던 것 같아요. 10초만 기다리면 되긴 됐었습니다. 근데 5초에서 10초를 제가 못 견뎌하면서 짜증을 내고 힘들어하는 제 자신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현대사회는 우리의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런 것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공유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기다려도 짜증을 내고 조금만 불편해도 견디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부르심은 정반대라는 것이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안함보다 순종 속에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함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편한 가운데 일하시게 하신다라는 것이고 불편함 속에서 순종하는 한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11장은 그 원리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성벽이 완성되었지만 성 안이 비어져 있습니다. 사람들로 가득 차야 경제도 살아나고 사람들이 그 성전을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군사적으로 위험한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불편한 도시에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을 부르시는데요. 첫 번째는 제비를 뽑아서 제비에 뽑혀져서 불편함 속에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쁨으로 이 불편함을 선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두 부류를 통해서 이 도시가 채워졌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불편함을 편함으로 간주하는 사람들,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두 가지의 영적 원리를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영적 원리는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불편한 자리로 부르신다. 늘 불편한 자리는 아닙니다. 때로는 부르신다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 제비를 뽑습니다. 물론 11장 1절을 보시면요.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러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은 전문 영어로 빼박입니다. 자연스럽게 가장 먼저 헌신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그 이후에 남은 백성들이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제비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시죠? 이 고랄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몫이다, 배정하다 혹은 하나님의 결정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이다. 그러니까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이를 작정하시기는 여호와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칼빈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님은 제비를 통해서 사람을 그가 있어야 할 자리로 이끄신다. 하나님은 제비를 통해서 그가 있어야 할 자리로 이끄신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은 여전히 경제적으로 부족하죠. 또 군사적으로 위험하죠. 그래서 외적인 침략의 위험이 늘 있고 또 주거 환경은 매우 열악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지어야 되고 보수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은 그곳을 산다라는 건 그들에게 참 두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었겠죠. 그러니까 억지로 가긴 가겠지만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늘 불편한 자리로 제비를 뽑아서 가게 하실까요? 그래서 제가 제비 뽑는 걸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그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렇죠? 제사장들이 이제 성전 들어갈 때 제비를 뽑아서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또 가나안 땅을 배분할 때도 어떻게 했죠? 제비를 뽑아서 분배했습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요나가 도망칠 때 그 풍랑 가운데 누굴 빠뜨려야 되냐 고민했을 때 누구 책임이냐 고민했을 때 요나가 드러나죠.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한 명이 이제 사망을 하자 새로 뽑아야 되니까 사역할 게 있으니까 두 사람을 뽑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기억하세요? 마띠아가 뽑혔는데 우리는 마띠아는 기억하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이 바사바라고도 부르고 유스도라고도 불렀던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 우리가 기억을 잘 못하죠. 왜냐하면 제비에 뽑힌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을 후보로 올리고 그 중에 한 마띠아를 뽑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 마띠아를 뽑음으로 안 된 사람은 좋아했을지 싫어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서운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나도 제자가 되고 싶은데, 사도가 되고 싶은데. 그런데 그것에 기꺼이 순종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제비를 어떻게 뽑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시나에 보면은 항아리 같은 데에다가 이제 나무에 이렇게 글을 썼다고 합니다. 숫자 혹은 글을 써가지고 글자를 써서 이 똑같은 사이즈의 나무 조각 혹은 돌 혹은 뼈 조각을 넣어가지고 그것을 뽑아서 거기에 쓴 글자를 보고 혹은 돌 두 개를 똑같은 걸 넣어서 그 둘 중에 하나를 뽑아서 제비의 결과를 보았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그들이 그 불편함을 받아들이는 걸 생각해 보면서 우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우리는 불편함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그럼 저희가 이제 10개월 동안 주차가 좀 불편하잖아요. 저도 이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 본문을 보면서 아, 우리의 요즘 불편함이 뭔가를 생각해 보니까 아주 주차가 불편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진짜 모르겠는데 소문에 의하면 아, 나 10개월 동안 딴 교회 갔다 와야지 라는 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소문이 것 같습니다.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불편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는 도구인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드러나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불편함의 주님의 뜻입니다. 또 불편함은 때로는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판명되죠. 그렇죠? 아, 불편함을 기꺼이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은 아, 그분들이 정말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 불편한 자리가 하나님의 뜻이겠구나라고 믿고 나아가는 거고요. 또 때로는 불편함은 아, 새로운 사명의 징후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명이 나에게 왔구나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아, 불편함이 생기고 그 불편함을 내가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면 불편한 속에서도 가야 한다라는 것이 마음이 생긴다라면 그것은 사명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편안함이 아니라 우리의 의존과 순종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가 원하지 않는 자리에서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자리에서 때로는 준비된 은혜를 만나게 하세요. 내가 그 불편한 가운데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서 준비된 은혜를 맞닥뜨리게 하신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원하지 않는 것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소명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우리가 이 제비 뽑힌 것 같은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어. 아, 내가 원해서 간 게 아닌데 억지로 가는 것 같은 그럴 때가 있죠. 혹은 어떤 목사님께서 순장을 하라고 이렇게 권하실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거 하면 나 힘들 것 같은데. 내가 요즘 선신하기에 가장 어려울 때인데 가장 바쁜 때인데 왜 내가 사역을 해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비 뽑힌 사람처럼 느낄 때 주님이 여러분을 일하신다라는 뜻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 이 불편한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의미이구나. 원하지 않는 사역, 갑작스러운 부담감, 혹은 예상 못지 못한 어떤 고난, 이유 없는 불편함들, 이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도 내가 정한 자리다. 내가 일하고 싶은 자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불편함에 자신이 일하고 싶은 자리인데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죠. 내가 일하고 싶은 자리, 그 불편한 자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인 줄 믿습니다. 그 불편한 자리, 제비 뽑아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영적 원리는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으로 불편함을 선택할 때 공동체를 세우신다. 네, 불편함을 선택할 때 공동체를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2절부터 우리가 이렇게 많은 명단을 읽었는데요. 이 목회자들 이렇게 앞에서 명단 읽을 때 가장 긴장하는 거 아세요? 혹시라도 이 발음이 틀릴까봐 늘 고민하고 긴장하게 되는데요. 여기 나온 이 명단들을 보면요. 참 하나님께서 참 사랑하시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2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들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더라. 그러니까 제비를 뽑아서 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원해서 간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절과 2절이 동일한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 앞에 있었던 제비 뽑힌 사람들을 자원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한 건가? 그런데 이 백성들이 축복했다라는 표현을 볼 때는 제비 뽑아 간 사람들을 축복한다라기보다는 자원에 가서 간 사람들 오히려 복을 빌어줬다라고 보는 것이 이 본문이 의도하고 있는 바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비를 뽑기도 전에 나는 제비를 뽑지 않고 그 불편함 속에 선택하여 들어가겠습니다라고 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 그럴 때 공동체가 빛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보면서 위로를 받아요. 또 그분들 보면서 내 희생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공동체를 보다 보면 누군가 한번 이렇게 밥을 쏘시면 그렇게 공동체가 행복해집니다. 그분이 이제 자발적 희생을 하신 거잖아요. 하루 종일 김치를 담그시고 하루 종일 메뉴를 선정하시고 뭔가 이렇게 밥을 지어서 우리를 대접하면 그 공동체 분위기가 그렇게 좋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로 막 미워했던 분들도 언제 미워했던지 그냥 사과하게 되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넘어가게 되는 걸 보게 돼요. 아마 이 자원한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분위기가 따뜻해진 줄 믿습니다. 공동체는 그런 거죠.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따뜻해지고 미소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원하다라는 단어는 이 출애굽기 35장에 성막을 세울 때 백성들이 자원하여 예물을 드린 단어와 같은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성막을 세우는 것처럼 자원하여서 그곳에 살기로 결정한 거예요. 성막을 세웠던 우리 조상들처럼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 안에 살자. 날마다 날마다 성막을 섬기는 그 초심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죠. 초심으로 돌아가자. 처음 우리가 맛보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자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을 세우는 마음은 그 성막의 마음으로 살아갔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제비 뽑혔던 그리고 자원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면서 우리 6절과 14절에는 용사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6절과 14절에는 용사들이었더라. 이 기부보림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용사들은 가장 도시의 취약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가 심각하게 있거나 성벽을 더 굳건하게 지켜야 되는 그곳마다 가장 건장한 용사들이 그곳에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10절부터 18절까지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살았습니다. 이 성전을 섬기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성에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822명이 성전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또 문지기들은 또 공동체 질서를 지키는 사람들이죠. 이제 늘 미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보안을 지켰던 도시 질서를 유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성 밖에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주변에 성 밖에 사는 것도 제비를 뽑아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 없어요. 그분들은 도시 안에 사는 성벽 안에 사는 사람들만 이름이 나오지만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기도 했겠지만 이름 없이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기억하고 계시는 거죠. 예루살렘 성 안과 성 밖이 함께 움직일 때 하나님의 나라는 살아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 안과 성 밖에 조화가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성 밖에서 음식을 공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 밖에서 농사를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 밖에서 물자가 공급될 때 예루살렘 성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것을 다 불편함을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불편함을 선택한 사람들도 있고 불편함을 보내심을 받은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우리가 귀하게 봐야 될 것은 이 두 사람들을 다 귀하게 하나님이 쓰셨다라는 거예요. 억울하다 생각하지만 순종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쓰시는 줄 믿습니다. 자발적인 헌물을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도 쓰시는 줄 믿습니다. 후자만 쓰시는 게 아니라 둘 다 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제비 뽑힌 사람, 자원한 사람, 용사, 제사장, 레위, 문지기, 이름 없는 백성들까지도 모두를 통하여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오늘의 불편함은 회피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신 사명의 문인 줄 믿습니다. 어쩌면 불편함을 피한다라면 우리는 사명을 놓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불편함을 편함으로 받아들인다라면, 불편함을 편함으로 간주한다라면 우리의 사명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편할 때보다 순종할 때 더 많은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편하십니까? 불편하십니까? 불편함 속에서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